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출발!
어서오세요. 이번 정류장은 개구쟁이 김태현의 정치쇼입니다. 채널 고정!
목요일 저 4부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정보보고에서 곽재형 기자가 오늘 10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 이런 얘기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거기서 이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최재형 감사원 전 감사원장이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알려드리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저희에겐 있습니다. 그게 뭐냐? 3412님의 문자. 아침에 청취율 조사 잘 들으셔야 돼요. 아침에 청취율 조사 한국리서치 02-2056-3397 전화와서 힘줘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청취한다고. 훌륭하십니다. 저희에겐 이게 탑뉴스예요. 이게 헤드라인이야 우리한테는. 잘 들으세요 청취자분들. 02-2056-3397 끊으시면 안 돼요. 받아서 김태현의 정치쇼 난 죽을 때까지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저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 3412님께는 당연하죠. 사랑과 정성과 감사를 담아서 커피 쿠폰 3장 쏩니다. 목요일 4부 알리오 올리오 뉴스를 알리고 정보를 올리는 마늘 올리브 오일 페페로치노의 환상의 조합 알리오 올리오 시간입니다. 마늘
장선이
SBS도 해야죠.
아, SBS 장선희 기자입니다.
올리브 오일.
네, 블로터 김인경입니다.
저는 페페로치노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야, 하면서도 너무하다 싶긴 한데 계속할 네. 거예요, 전 이거. 오늘도 저희가 마늘과 올리브 오일과 페페로치노랑 그냥 샥 버무려가지고 매콤달콤이 아니구나. 부드럽고 매콤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건데 네. 첫 번째 주제, 요거는 준비된 것부터 좀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새벽입니다. 아, 김태현 변호사님, 그거 아세요? 나 어제 그 청취율 조사 전화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제 낮술 잠깐 하고 필름이 좀 막 끊겼거든요. 오늘 확인해보니까는 모르는 번호로 통화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그 청취율 전화 조사 맞죠? 여러분, 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1577-15...
맞! 아유, 이런 못난 놈. 간접 광고를 정피디 저 양복 입히고 싶은 게야. 1577땡 그거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거야. 왜 몰라? 아이, 지가 대리 불러놓은 걸 갖고 청취율 조사라느니 이게 아이, 못난.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헷갈릴 거 헷갈려야지 말이야.
두고 보자, 알파고. 안녕하세요, 이세돌 구단입니다. 전화번호 얘기가 나온 김에 아니, 나는 몇 년도 더 전에 AI랑 바둑 떠뒀는데 대리운전은 아직도 전화로 호출하나 봐요. 그것도 뭐 스마트폰으로 어쩌고 할 법도 한데 안 그런가요?
아유, 뭐 말도 마셔. 그 운전이라면 택시기사, 사장님 기사, 뭐 핸들링이 좋은 운전 전문 배우 나 송광호가 요즘은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 근데 내 말 좀 들어봐봐. 어? 아니, 그 내가 그 앞뒤가 똑같은 어쩌고 해서 그 대리운전 잘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요새 또 이쪽 업계가 아주 뒤숭숭합니다. 아, 또 그 뭐시기 뭐라더라? 에? 빅테크 플랫폼? 에? 어, 금마들이 그 저 대리업계에 들어온다고 난리야 아주 그냥. 에?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이야. 우리 김인경 기자가 좀 설명 좀 잘해줘봐라 이 말입니다.
김인경 기자한테 우리 송강호 씨가 부탁하셨어요. 네. 대리운전.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엄청나게 지금 또 새로운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총성 없는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일단 네. 그 팀앱이 1900만 가입자가 있잖아요. 업계 1등 내비인데. 그렇죠.
저도 써요 팀앱.
저도요. 네.
그죠. 다 쓰시잖아.
저도 쓰는데 네. 13일부터 이제 안심대리를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대리운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팀앱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간다는데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고 네. 발음이 죄송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고 네. 타다가 있고 타다가 근데 있고. 여기 이제 셋이서 경쟁을 좀 할 것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대리운전이요. 저는 사실은 대리운전을 그냥 중소업체 원래 쓰던 대리업체를 계속 이용을 하거든요.
아직은 근데. 전화가 좀 익숙하잖아요.
네.
보통.
네, 전화로 해서 적립도 해주고 막 저는 뭐 앱 누르면 자동 전화 걸기 있고 막 적립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 쓰는데 아직까지 시장 좋으면은 제가 쓰고 있는 업체들 같은 중소업체들이 시장 지원은 많은 거죠. 아직까지 합치면.
네네. 훨씬 많고요. 사실은 이제 보통 다른 시장들은 사실 앱으로 이제 뭔가를 하는 게 더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 대리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85%이고 카카오가 거의 그 앱으로 하는 거는 다 잡고 있긴 한데 그게 15%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다른 업체들이 아 여기 승산이 아직 있다. 카카오가 아직 안 잡았네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택시 같은 경우 카카오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대리운전 쪽은 카카오가 이제 손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렇게 계속 전화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 이게 그 대리운전 안내하시는 분 여기서 어디에서 어디 내리고 누구 들렸다가 어디 가고 가격 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화가 편한가? 근데 어쨌든 이 85%는 근데 한 몇 개 업체가 하는 게 저 가지고 있는 게는 한 3천 개 중소 업체가 막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아무래도 자금력도 딸리고 기술력이 딸리고 예전 방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카카오나는 들어와 있고 티맵이 이 대리 시장에 진출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게 굉장히 큰가요?
사실 카카오도 아직 잡진 않았으니까 조금 안심은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카카오가 베차콜 그 전화 대리를 하는 업체인 콜마너라는 데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도 이제 한 2015년인가 16년부터 대리운전을 해왔는데도 크게 이제 잡지를 못하니까 전화 호출로도 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리운전 중소업체들이 모인 그 대리운전 총연합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그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대리가 전화 그 대리는 전화가 대세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좀 어쨌든 큰 업체들이 들어오면은 사실 뭐 혜택도 많아질 거고 뭐 할인 쿠폰도 뿌리면서 앱으로 그 좀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대리 기사분들 처우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뭐 교섭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셨던 대리운전 기사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문제, 노동 조건에 관한 문제 이거에 대한 논의도 좀 있죠.
그렇죠. 이게 처우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작년에 대리운전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해 행정소송 지금 또 진행 중이잖아요. 그 대리운전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종료에 따라서 카카오를 상대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이제 갖춘 상태니까 앞으로 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기사협회 쪽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이 줄줄이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들면서 요금이나 아무래도 경쟁을 하게 되고 뭐라 그러죠?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어진 어떤 수수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대리의사 기사가 오히려 피해를 볼 게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대리기사들과 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독일로 날아가 볼 건데 또 차 얘기네. 네. 이유가 독일 자동차 업체한테 과징금을 매겼다는 건데요.
예.
폭스바겐하고 BMW요?
그렇죠. 이게 유럽연합이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기술 개발 이런 관련 담합을 했다고 해서 폭스바겐 그룹, 폭스바겐 그룹에는 이제 폭스바겐도 있고요. 아우디도 있고 포르쉐도 있어요. 그리고 BMW에 8억 7천만 유로 계산이 안 되실 거예요. 이게 1조 1,907억 원. 그러니까 1조가 넘는 금액의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 정화 부분에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담합인데 이유가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 아까 얘기했던 세 군데, 그리고 BMW 벤츠 회사 다임러가 질소 산화물 정화 부분에서 기술 개발과 관련한 담합으로 이걸 위반했다 하면서 이 다임러를 뺀 나머지 회사들한테는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다임러는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임러는 이걸 뭐라고 해야죠? 면책 특권이라고 하나요? 그 뭐 폴리바 그 범죄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런 담합의 존재를 미리 이제 뭐 고자질 알리고 그리고 EU 집행위원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과징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담합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공정위에서.
네, 우리도 공정. 제일 먼저 한 사람은 100% 면제. 두 번째는 50% 이런 식으로. 어디나
눈치 게임이네요.
네, 눈치 게임이죠. 네. 누구 하나 먼저 네, 자발적으로.
이게 신고하는 거. 이 사람들이 뭘 담합했냐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디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전기를 저감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뭐 SCR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어쨌든 간에 이거 좀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거를 이제 함께 논의해 보자라고 모였어요. 그래서 네. 모여서 회의를 여는데 이 회의에서 이런 SCR 기술과 관련해서 경쟁을 좀 우리가 피해 보자. 같이 이제 좀 맞춰 보자 해서 그 에드블루라고 알려진 요소수 탱크 크기를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줄이고 늘리고 해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요소수가 디젤차의 그 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깨끗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지만 이거를 안 한 거죠.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독일에서 네. 있었던 자기들끼리 독일에서 무슨 EU에서 과징금 매기고 이러는 게 먼 나라 얘기인데
네.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2015년에 이놈의 네. 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파문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어떻게 됐었던 거죠?
사실 그 전 세계 걸쳐서 1,100만 대 디젤 차량의 속임수를 써서 폭스바겐이 그쵸. 이제 네. 디젤차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통과하려고 속임수를 썼었는데
언제나 뭐 클린 디젤 그랬더라고요.
그랬었죠. 근데 39조 원 정도를 냈었는데요. 그리고 수백만 대 차도 리콜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최대 1,1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줬었는데 한국에서는 고객한테 1인당 100만 원짜리 그 정비 쿠폰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100건이 넘어요. 네. 그런데 그 작년에 1월에 그 폭스바겐 차량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한 대당 뭐 1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좀 약하죠. 확실히 한국에서는. 네.
저는 근데 이게 의미가 또 있는 게 이게 기업이 효율 증대를 위해 협력하는 거는 허용이 되지만 이게 어떤 기술이든 최대한의 잠재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담합을 하고 조율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그러네요.
이게 당장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점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뭐 지금 가격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건 그렇죠. 아닌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거잖아요. 네. 환경과 관련된 기술이니까
네.
그런 것을 담합을 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제가 보면서 반성을 했어.
네.
나는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사람인 걸. 미래를 예측력이 없다. 왜냐? 자 보세요. 지금 제목을 우리 청취자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손정의가 1억 쏜 야놀자 제2의 쿠팡 되나 이거거든요.
네.
이 야놀자가 숙박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쵸. 저는 처음 야놀자, 그러니까 네. 야놀자랑 비슷하고 여기 어때 이런 거 나올 때
네.
딱 보고 저게 되겠어?
어.
뭐 여기가 어떠냐고 뭐 야놀자 뭐 한다고 아니 무슨 숙박 업소를 그거 적용 전용 앱
네.
저게 되겠어? 이랬는데 저는 역시 4차 산업혁명과는 맞지 않는 저는 레거시 미디어와 레거시에 저 천착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 안 사용해봤어요.
저도 네. 안 사용해봤고 배달의 민족
네.
네.
처음 나왔어요 저는. 배달의 민족? 저게 되겠어? 웬걸? 에? 웬걸? 네. 아이고.
약간 반대로 생각하면 네. 되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네.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 저는 제가 안 될
페디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제가 무조건 그 주식이라도 사든가 뭐 그런 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될까?
네.
쿠팡.
네.
제가 이거 변호사 할 때.
네.
제가 하는 업체랑 쿠팡이랑 쿠팡 초기에 뭔가 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저랑 그 제가 맡은 업체 관계자의 결론이 당시 결론은 뭐였는지 알아요? 쿠팡? 이 회사가 몇 년이나 가겠어? 웬걸? 미국 상장입니다. 아이고 쿠팡의 김범승 의장 죄송해요.
적중률이 네.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거의 그러니까요. 뭐 안 되는 건 100%예요 지금.
네.
어쨌든
네.
손정희 회장이 야놀자에 투자한다. 얼마... 신들렸답니다, 저거. 네, 우리 저 SM 작가가 신들렸다고 진짜 신들린 거예요. 네. 여기 얼마나 투자했어요?
1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야놀자에 8억 7천만 달러. 를 투자하는 겁니다. 야. 지분 10%를 확보하기로 한 건데 이게 이제 거의 투자 막바지 단계로 알려져 있고요. 이달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투자한 걸까요, 손정이? 어떤 점을 보고 투자한 걸까요?
저랑 다른 생각을 하니까 투자한 거지.
어떤 다른 생각인지
입술을 하셨나 봐요. 일단 그 야놀다는 말씀하신 대로 모텔이나 호텔 펜션 중개 앱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비전펀드는 기술 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봤다는 식으로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클라우드랑 사물 인터넷 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호텔 서비스 솔루션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이 회사 매출의 30%까지 올라왔고 그 분야에서는 오라클하고 다툴 정도라고 하고요. 클라우드 법인도 설립해서 그러니까 요즘 뜨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뭐 뒷단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여행 수요가 좀 올라갈 거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이 요즘 투자가 위험해졌는데 이 영향도 적지 않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그 비전 펀드가 이전에 중국판 우버인 디디 추싱에 12조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 뉴욕 증시에 지금 입성을 했는데 당국에 조사가 들어갔어요.
난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디디 추싱.
그래서 막 주가가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당국에서는 왜 그러니까 미국에 입성하냐부터 이제 미운털 박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쪽을 좀 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저기 저 그 손정 회장이 야놀자에 투자한 이유를 설명할 때 그게 저랑 손정 회장의 차이가 나오는 것 자꾸 얘기하네 내가. 저기 쿠팡 투자할 때도 그 얘기 했었어요. 네. 왜 쿠팡 왜 투자해야지 했더니 손정 회장이 비전 펀드는 쿠팡을 물류 회사가 아니라 IT 회사로 본다는 거예요. 기술 회사. 왜냐하면 우리가 딱 쿠팡 시간 빨리 오잖아요. 네. 그게 단순히 물류센터 많이 짓는 걸 떠나서 어디에 이 물건이 제일 뭐 가깝게 있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이런 것들 다 IT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기업으로 본다. 뭐 비전 펀드는
네. 네.
그랬다던데 저는 IT는 모르겠고 그 당시에 반값 쿠폰 뭐 하는 그 회사로 네. 봤으니까 되겠어? 뭐 이런 거고.
네.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 2197님 김펠레 어디 가겠어요? 2197님 찐팬이시다. 정치적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저한테 김펠레라고 그러신 거 보면 커피 쿠폰 예 드립니다. 이문진님 반대로만 가면 대박 터질 틀려. 크크크.
자주 말해주세요.
네, 그럴까 봐.
별로라고 생각하시
언급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우리 네. 오늘 8시에 정철진 묵돈 연구소 출연할까? 그래가지고 뭐 하세요? 하고 반대로만 됩니다. 이거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묵돈 연구소. 이제 그 진행자 정철진 제가 형령하는 사람이니까.
네.
첫 진행하자 전화해서 출연 좀 시켜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반대로 하는 걸로.
꼭 들으시고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요.
네, 대박 터질 것 같습니다.
이문진님께도 제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우리 지금 야놀자 그런데 이게 투자 받으면은
네.
야놀 업계에서도 야놀자도 제2의 쿠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있죠. 일단 지금 토종 유니콘 네.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쿠팡처럼 손해장 투자를 받으면 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야놀자가 이제 얘기한 대로 네. 뭐 슈퍼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레저도 하고 교통도 하고 식당도 지금 네. 앱에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술을 키우면 성장 잠재력이 높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완전 선순환이구나. 손정 회장의 투자.
그렇죠. 뭐 매출은 네.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매출 상태는 뭐 쿠팡처럼 뭐 좀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쿠팡도 네. 다 적자인데.
그렇죠. 네. 업계에서는 일단 그 이수진 야놀자 대표가 사실 네. 가정형 편도 안 좋았고 그 교육을 못 받아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글을 못 읽었었거든요.
정말요?
네. 아. 그래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 뭐 숙박업 종사자들 위한 카페를 만들었다가 네. 지금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좀 입지전적 인물이니까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좀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놀자 얘기하다가 제2의 쿠팡 되나 이렇게 샥 했는데 저희가 쿠팡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 이거 뭐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로 이거 같다.
네.
쿠팡 헬퍼의 연차 휴가 논란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지금 코로나 길어지면서 전국 택배 물량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30억 개를 넘었어요. 그만큼 업체들의 수익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쿠팡 물류센터가 지금 논란입니다. 택배 기사도 있지만 거기서는 택배들을 좀 분류해 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쿠팡 헬퍼라고 부릅니다. 전국에 4,500명 정도가 계신데. 쏟아던지는 상자 더미를 분류하고 배송 차량에 올리는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고된 노동 강도가 심한 분들인데 쿠팡 헬퍼들이 현재 연차 휴가를 쓸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어제 국회에서 좀 지적이 됐어요. 쿠팡 내부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네.
연차 휴가 부분에 업무 시간과 휴가를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휴가 대신 연차 수당으로만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에서 예결위에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제 쿠팡은 지난 5월까지 9개월간 연차와 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니까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방금 전에 우리 저 쿠팡이랑 야놀자 투자할 때 쿠팡이 IT 기업이라서 손정 회장이 네. 투자했다고 제가 신문에서 읽은 걸 말씀드렸는데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서 연차 휴가를 못 쓴다고.
이건 아직 시스템이 참 고용 부분에서는 시스템이 네? 개발이 안 됐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선택적 개발을 하는지.
무슨 뭐 네. 손정 회장이 돈은 어디 가고 그걸 가지고 근로자들의 복지와 인권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어려운 시스템 같지도 않은데 그거를 개발 못했다. 그러면은 쿠팡 어떻게 뭐 개관한답니까?
이게 지금 조금 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 측은 이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일용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규직은 아니고 일용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송 물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4,500명 별도로 고용해서 운영하는 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쿠팡은 지금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휴일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날에 근무하는 형태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출근했지만 뭐 화요일은 근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인데 일용직 근로자 역시 일정 기간에 근로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요급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이런 사례가 적용되는 것은 좀 드물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동부가 쿠팡 헬퍼 근로 환경에 대한 조사에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팡의 개선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알리오 올리오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 기자, 김인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자입니다. 2019님. 이거 되겠어? 저희 집 초딩들 재밌다고 따라하고 난리 났어요. 한동안 저희 집에서는 유행어 될 것 같네요 하셨는데 2019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유행어를 만든 저는 오늘 물러갔다가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